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피닉스 하우스의 KTD 청소년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피닉스 하우스에서 청소년 케이스워커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피닉스 하우스는 어떤 곳인가요?
아, 네. 피닉스 하우스 청소년 서비스는 노던 시드니 지역에서 30여 년 동안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 상담, 케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해서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우리 한국계 학생들을 만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가요?
아, 네. 아, 분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 네. 케이스들의 경우에 약 40% 정도는 한국계 학생들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 청소년 자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청소년 자살, 최근 시드니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성적 또는 왕따의 비관에서 목숨을 끊는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이 호주에서는 이 청소년 자살의 이유 어떻게 파악을 해야겠습니까?
사회복지사로서 자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이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자살에 대한 이유를 하나의 사건 또는 특정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살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나기 때문이고 하나의 사건 또는 사람을 원인으로 규정을 할 경우에는 그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단순 비난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참 간단한 이유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신에 자살을 부추기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 요소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요. 개인적인 위험 요소라든지 사회적인 위험 요소 그리고 환경에 의한 위험 요소로 이런 위험 요소들이 높아질수록 자살을 생각하거나 행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요. 이런 요소들은 신체 또는 정신건강의 상태, 자존감의 정도,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가족을 비롯한 친구, 동료,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그 속에 느끼는 소속감의 정도,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정신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살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해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족이나 부모가 잘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비욘드 블루라는 정신건강 전문 서비스에 따르면요. 약 인구의 12%가 자해를 경험한다는 리서치 결과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좋죠. 많은데요. 네.
네. 그리고 또 처음 자해를 시작하는 평균적 나이가 12세에서 14세 사이라고 보고되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 자해의 경우는 어른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경우가 이제 자해를 하는 경우는 심적, 정신적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상당한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또 자해의 어려운 점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제 신체 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자해를 했을 경우는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죠.
네.
하지만 이제 부모님께서 자녀분의 몸에 칼로 그은 자국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자국들을 목격하셨다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은 흔적 또는 어떤 단어나 특별한 상징들을 몸에 새긴 것이 보여진다면은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해를 대처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으로 이제 내면의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함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자녀분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익숙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해야 해요.
자해는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도움을 주려면 정말 부모님부터 이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걱정이 앞서실 것 같고 굉장히 두려움도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네.
이렇게 자해의 흔적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내면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GP 선생님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외부적인 상처를 치료하면서 내면적인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 이제 자살을 생각할 경우 보여지는 사인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경우에는 더욱 신경 써서 자녀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자해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무의미, 무가치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인텐스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더 외로워지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고 어떤 극적인 기분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네처럼.
네.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생기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죽음을 표현하려고 하고 갑작스레 가족과 친구로부터 멀어진다거나 자신의 외모를 아주 심각하게 돌보지 않는 경우
그래요?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을 씻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아주
그래요? 이거는 사실 생각도 해보지 못한 내용이에요. 네. 네,
아주 무신경해지고요. 외모를 가꾸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해치려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주는 경우 다 하나씩 나눠주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안녕이라는 말을 남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살의 위험이 아주 많이 높습니다.
정말 자살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얽혀져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위험들이 인지가 되시고 걱정이 앞서신다면은 신속히 청소년 도움센터 비욘블루 또는 키즈 헬플라인이라든지 라이프라인 또는 트리플 제로로 전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자해나 또는 자살과 같은 이슈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라고 느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섣불리 아이와 대화를 시도하다가 이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먼저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대화를 시도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그들이 믿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살을 무척 민감하고 아주 무거운 주제이지만 부모님께서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자녀와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은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살에 대한 대화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은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관심과 보살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언제든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인지를 시켜주는 거네요, 아이에게.
네, 그리고 이런 강한 믿음을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는 자녀가 하는 말에 옳다, 그르다, 비판, 핀잔 또는 방해 이런 거 없이 자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참고 들어주시고 그 이야기 속에서 감정을 읽어내고 아 이런 감정을 느꼈겠구나 아 이런 생각에서 이런 감정이 나왔겠구나 공감해 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제 어두운 감정들 예를 들면 이제 분노, 격분, 슬픔, 외로움, 상실감 아, 이와 더불어 예상치도 못할 만큼의 힘든 일을 토로할 수도 있음을 미리 인지해 주시고요. 차분히 흔들림 없이 들어주세요.
네. 아이가 말을 한다면 그래도 이제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10대 청소년의 경우 이 대화를 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 이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사춘기도 경험을 하고 자신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단답형이나 또 대화를 기피하거나 짧게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아, 이런 경우는 아, 내 아이가 자녀가 부모님과 이 어려운 대화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인을 주는 걸로 알아주시고
네.
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 대신 너의 이야기를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다시 한번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아,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자녀에게 자살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해와 마찬가지로 자살도 직접적으로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네.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주세요.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네. 정신 질환 중에서 이제 우울증이 있었던 상황일수록
네.
자살을 실행에 옮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위험이 많이 높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안전 계획을 짜서 부모님과 자녀분이 이제 숙지하시고 긴급 상황이 네. 생겼을 시 이 계획에 따라 실행해서 이제 자살의 위험이 낮아질 수 있도록 자녀분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네. 사실 10대 청소년들을 키우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 아이들도 부모에게 상처를 받지만 부모들도 이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 나와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케이트 선생님께서는 이 많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느끼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10대 청소년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께 조언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은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청소년과 자녀가 겪는 어려움이 다소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작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정말 세상의 끝인 것처럼 아주 어려울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평소보다 침울하고 말이 없거나 또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고립을 자처하는 경우에는 자녀분이 어떤 감정을 또는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물어봄으로써 대화를 시도하면 자녀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과 기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은 아직 어른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지만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어떤 바운더리를 존중해 주시고요. 이제 어떤 특정 선택의 강요보다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예상이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청소년 자녀분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이제 갈등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관계도 이제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 몸은 정말 부모님만큼 컸지만 아직도 감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피닉스 하우스에서 청소년 담당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케이트 리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